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 적어도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믿어지지 못합니다. 신앙이 성립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비로소 신앙이 출발되는 것이요. 이것을 믿게 될 때에 말씀을 통한 새로운 창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베풀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 이것을 믿을 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출발점에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신다는 것, 섭리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더 나아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혹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진화하여 지금의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럴 때 그것이 때로는 암울해 보이고 때로는 찬란한 태양처럼 빛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역사의 주인이시는 주인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개개인의 운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하신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있어서 가장 큰 실존적인 고민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서 자유케 해야 된다는 것, 내 스스로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죄를 사하여 졌다고 선언되어야만이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 때에 우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죽음이란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스러운 삶, 불안정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완전한 자유함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는데 조건을 갖는다고 한다면 과연 구원을 받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니, 이런 것이 조건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키는 1m 75 이상, 체중은 73kg 이상, 재산은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구원의 전제 조건을 단다고 하면 구원은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모든 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게만 하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한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저 아스르에서 722년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온 저 아스르군의 18만 5천 명 군대를 아무런 대항할 힘이 없었던 유다가, 그리고 시시기야 왕은 하나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인하여 칼 한번 안 쓰고 아스르군의 대군을 물리쳐 승리를 거둡니다.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면 아스르의 패망의, 아니 나라의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의 패배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잃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하나님의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앞으로 다가올 유다 백성들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저들 가운데 이루어져 바벨론에 인해서 587년에 유다가 망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갑니다. 저 유다 땅엔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끊긴 지가 오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질고의 세월을 지내게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는 포로 잡혀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조성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니라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 소망과 위로와 더불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개인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예술에 뛰어난 민족이 있는 반면에, 어떤 민족은 스포츠에 남다른 재능을 소유한 나라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라는 전쟁에 능한 나라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개인은 특성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남다르게 탁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민족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진 민족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저들이 탁월해서요. 저들이 뛰어나서요. 여러분, 저들의 탁월함과 뛰어남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했지 않았을까요? 저들의 탁월함과 뛰어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탁월함과 뛰어남을 준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단순히 예수 믿어 잘 살고 구원받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의지나 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모든 것이 잘못되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요? 곤고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소망이 있고 새로운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터인데 저 바벨론에 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능력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압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저들에게 위로함 주고 소망을 주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너는 내 것이라 그러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4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이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하는 만든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존재요, 내 생의 목적이요, 내 삶의 여정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운명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의로운 장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았지요. 더 나아가 세상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뭐가 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유능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 나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유능하고 내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을 잘 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고 때를 따라 지혜를 주셨고 그러게 나로 하여금 소개하셨던 사실을 알게 되부터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의 가치가 나의 삶의 세계관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돈을 모으기 열심히 살았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바르게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니 돈을 모으지 못한다 할지라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행여나 내가 사업을 하다 혹 실패했다 할지라도 때는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예수 믿어서 망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의 인생은 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진 가정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삶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새롭게 된 자요 새로운 능력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이라고 고백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저 백성들 예루살렘은 무너졌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선포되지 못하지요. 포로에 잡혀갔지요. 다 황폐하던 저 예루살렘 저 아무것도 없는 유다 백성들 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41장 22절 말씀에 보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치질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물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고 오직 애굽 사람들만 삼켜버렸습니다. 불타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무더운 불타는 광야의 길에 타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미 저들 가운데 경험되어진 일입니다. 이사야서 1장 동안 다시금 유다 백성들에게 외쳐진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리멤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안 생긴 것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마치 쓰나미 같은 강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사람, 무시야 무시한 시험들이 저를 다치지 않게 하시고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며 오히려 그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순결한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움 끝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으로 살게 될 것인가에 기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정체의식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성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 백성에게 내가 명하여 불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개별적으로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무더기로 집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집단적 구원이 없습니다. 개인의 구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른 게 아니라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모리스 와그너라고 하는 심리학자에 의하면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구성하는 데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소속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는 가치감, 세 번째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소유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어 나라의 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자녀야. 하나님 나라의 권세야. 이게 뭐예요? 소속감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어요? belonging to라고 얘기하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여러분, 그것만큼 내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게 없어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내 소속감이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만한 사랑받은 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게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값난 존재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내게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는 일은 자신감 있게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죠. 이 자신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하심이 따라 나로 하여금 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나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요. 연약해 보이지요. 보잘것없이 보이지요. 내 얼굴 보면 못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명받아 부르심을 받은 존재요.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있지요. 여름날입니다. 한 농부가 등에 잔뜩 짐을 지고 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논두렁을 건너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가락 10개는 다 필요한 것 같은데 발가락 10개는 왜 생겼을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괜히 발가락 사이에 때나 끼고 무좁이나 생기고 냄새가 나고 골치 아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생겼을까? 쓸데없이. 근데 이 말을 들은 발가락들이 동부에게 항의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발가락이 필요 없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발가락 10개가 쟁의를 벌입니다. 오늘서부터 일하지 말자. 움직이지 않고 딱 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농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의심스러우면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시지요. 발가락 힘을 꽉 주고 움직일 수 있는가? 절대 못 움직입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아, 냄새나고 때나고 그러나 이것도 필요한 존재구나. 없어서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나는 사명자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풀타임으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 맡은 삶의 자리,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자의 길이에요. 거기에 뭐가 생길까요? 열정 안 생길까요? 뜨거운 열심이 안 생길까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까요? 일이 없으니 대충하는 거예요. 설렁설렁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입에 풀칠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사명감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일이 최선의 열심을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죄악 중에 헤매었고 하나님을 품을 떠났던 무자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때에 저들의 나라는 암흑이었고 저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이었고 자격 없는 인생, 그러기에 죄가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힘이 있는 존재들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은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건지셨다는 말씀이 왔습니다. 그냥 건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애굽을 속량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이 망하면서 곧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썼던 저들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들의 삶 속에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누구죠? 구스와 스바를 대신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을까요? 그 대답이 41장 43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다름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야. 그러기에 희생을 치르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인간의 몸을 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대속적인 사랑, 왜요? 우리를 존귀하게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속죄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의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인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 여자아이가, 딸아이가 이 많은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봅니다. 유단히 인형이 많은 것을 본 목사님이, 얘야 너 인형 좋아하는구나 라고 딸아이에게 묻자 대뜸 이 딸아이가 목사님께 대묻습니다. 목사님 너 인형 좋아하세요? 그럼 나도 좋아한단다. 그래서 이 딸아이가 그럼 여기 인형 중에 어떤 인형을 좋아하세요? 라고 대묻습니다. 많은 인형 가운데 목사님 선뜻 인형 하나 고를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어린아이가, 그 집의 딸아이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난 이 인형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인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아이가 보여준 인형은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찢기고 상처투성의 인형입니다. 목사님 하도 이상해서 대묻습니다. 얘야, 저 좋은 인형, 이쁜 인형 참 많은데 왜 유독 이 인형을 네가 좋아하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 인형은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은 감동되고 그 어린 딸아이를 덥석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만한 사람은 사랑도 알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주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남편, 교만한 아내 절대로 사랑 못합니다. 어떤 자가 겸손해요? 겸손한 자가 사랑해요. 겸손한 자만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것으로 하여금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존재가 됩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떠날 때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안부를 물어야지 하고 생각을 했긴 했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일이 바빠지는 바람에 전화를 한 번 딱 걸고 잘 도착해서 말 한마디 해놓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내일이면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그제서야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전화기에 손을 대고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당신이 보고 싶었어? 여보 당신 사랑하라고 말해야지 생각을 하고 전화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막상 통화가 됐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처음에는 당신이 보고 싶었어. 그리고 당신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하겠다고 다짐을 해놓고 전화기에 튀어나온 목소리는 집에 아무 일 없어? 애들은 다 잘 있지? 강아지 뽀삐는 잘 있어? 집안에 화채는 물 다 주웠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후 아내가 전화통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울먹이는 목소리로 당신에도 너무합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기를 착각 끊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참으로 남편에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강아지 한 분은 챙겨주면서 화초에 물은 주었냐고 집안의 화초는 챙기면서 가장 중요한 말, 아내에 대하여 사랑은 잊어버린 건 아닌지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환경이 여건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 잊어버렸은 건 아닌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에 허전하고 답답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건 아닌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황량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어두운 자리에 우리 주님이 들려오는 목소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넌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사랑을 내가 믿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그 사랑에 거하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능력이 있는 자로, 새롭게 창조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주의 음성 들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능력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